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 보건당국의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처음으로 백악관 행사에 나섰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타나 새로운 방역 지침에 대해 위대한 이정표이자 대단한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규칙은 매우 간단하다. 백신을 접종하거나 아니면 접종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라면서 이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45%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58%는 1회 이상 접종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긴급사태 적용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홋카이도,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 3개 지역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국가 긴급사태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도쿄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곳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이들 지역에 비상사태보다 수위가 낮은 중점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코로나 관련 국가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은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12일과 13일 워싱턴에서 제19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언론은 3국 국방장관회담이 이르면 다음 달 4일에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안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12일 처음으로 아세안 정책 대화를 열고 동남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날 화상으로 미한 아세안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대응, 항행의 자유 유지,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포함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버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중요한 역할을 지지하는 한편 버마 군부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에 지상군을 전격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방위군 공군과 지상군이 현재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입된 지상군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무력 충돌이 본격화한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에 헬기를 동원한 로켓포 공격 등 공습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공습의 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지상에서 포격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병력이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접경지역에서 지상군이 포공격을 하는 상황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취재진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저항 시위를 취재하다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일본 언론인이 석방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미얀마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언론인 기타즈미 유키 씨가 석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타즈미 씨는 건강이 양호하며 양곤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 석방에 현재까지 미얀마와 일본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고 일본 정부 특사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한 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북한과의 적극적인 관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7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오는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밤 메넨데즈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등이 13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 발의한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의 에드워드 마키 위원장과 민 로니 공화당 간사 등 총 4명의 상원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국가안보 이익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역량 진전이 가하는 중대한 위협에 양국이 함께 맞서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양국의 공유된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는 길을 구축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간사도 이날 성명에서 미한 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축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정책과 군태세가 계속 확장 억지의 요건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넓히며 심화하기 위한 계속되는 노력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노력에는 양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맞서고 양국을 단합하는 공동의 가치와 공유된 이익을 위해 양국을 결속시키는 미한 안보협의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인권 증진에서 계속 공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또 올해 열린 양국의 국무국방장관 2+2 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됐듯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상호 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공조를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28일 남북 공동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것을 포함해 외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또 공유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엄청난 기여에 감사하다며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열릴 기공식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실용적 조치를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바이든 정부와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롬니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를 통해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핵 역량이 가하는 위협을 포함해 역내와 전 세계의 도전 과제에 맞서기 위해 양국이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오늘 즉 14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한 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미북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14일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의 문 대통령 예방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장은 양국 간 현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두 나라 동맹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미한 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두 나라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미한 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이런 보편적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고 동맹도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이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국 국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 헤인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의 청와대 예방은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미한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을 공유하고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헤인스 국장이 북핵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인물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접근법에 대한 막판 조율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율이 좀 되고 그 조율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 사실 한국 정부가 할 역할은 북한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면 사전에 조율된 형식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보수장이라는 직책상 대북정책 조율보다는 한반도 정세와 중국 문제 등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헤인스 국장의 방한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게 잡히면서 앞서 13일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방문한 데 이어 청와대 예방 등을 소화하면서 공고한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정보 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 예방을 실현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헤인즈의 경우에도 2박이나 한국에 머물면서 판문점도 방문하고 대통령과 다른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함으로써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한국에서 충분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런 의전적인 차원에서의 동맹 강화 노력은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조한범 박사는 헤인스 국장의 행보가 대북 경고에 그치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의지도 시사하는 양면성을 띈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이 굳이 뭐 판문점이나 JS에 가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도 정보 수장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이제 판문점 넘어서 북한까지 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경고도 하지만 대화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미한 동맹이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헤인스 국장의 발언에 대해선 북한 문제를 넘어선 대중견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기반 국제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전 지구적 차원의 연대를 통해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세력에 대응하려고 한다며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역할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박지원 국정원장과 따로 만나 대북 정보 교류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과 미한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대면한 셈입니다. 헤인스 국장은 지난 12일 일본에서의 3국 정보기관장 회의 직후 한국으로 이동해 13일 비무장지대 판문점 현장을 찾고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방문해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 등 정보분야 인사들과 면담했습니다. 또 13일 저녁엔 서울시내 호텔에서 서훈 실장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등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14일 오후 한국을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과거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북한과 적극적인 관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1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주최로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의 결론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괜찮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plateau is okay. In other words, if things don't change here,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현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는 나쁘지 않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비난 담화가 있었지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나서지는 않았기에 그런 도발을 피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특별대표와 같은 북한 문제를 전담할 당국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과 적극 관여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루치 전 특사는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괜찮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더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더 적극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하며 이는 다소 창의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미북 관계 정상화와 제재 문제 그리고 다른 요소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을 정상 국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비핵화에 더해 인권 개선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정책을 그에 맞춰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 정책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 특히 경제적 선택지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시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편인지는 분명치 않다며 어느 시점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겠지만 그 도발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목적의식이 뚜렷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동시에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고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나무를 베는 것에 비유하면 조금씩 조금씩 가지 하나하나를 베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석자는 이번 대북정책 검토 발표가 화려하게 치장되진 않았지만 현실적이라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 육군 장관 지명자는 앞으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 세임법을 반영한 군 구조 개혁에 미 육군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이에 따른 미군의 영내 항구적 주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육군 장관으로 지명된 크리스틴 워머스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13일 중국군 역량 확장에 대한 초당적 공감을 이끌어낸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 NDSA 분석은 정확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런 위협세법에 따라 육군 내 구조개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안보전략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최우선 위협, 이란과 북한을 차순위 위협, 그리고 극단주의 단체를 그 외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면 중국, 러시아, 이란과 북한, 극단주의 단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태세와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방장관을 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장관은 편제와 인사, 군수 등 분야에서 모든 육군 소속 장병들에 대한 군정권을 행사하는 직책입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다만 현재 미 육군은 대통령의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 따라 중국의 위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최우선 국방 목표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육군은 인도태평양 영내 중국과의 경쟁 또는 잠재적 무력 충돌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영내 미군 주둔은 동맹과 우방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불량 행위에 직접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워머스 지명자는 이 같은 거대 패권 국가들과 경쟁하거나 억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의 배치 태세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적절한 미 육군 전략을 핵심 장소 또는 정구에 주둔시키거나 순환 배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이 같은 방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 육군은 전진 배치하고 있는 전력과 미 본토에 남아 훈련, 현대화와 함께 유연한 파병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병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또 육군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각 사령부 제대 간의 도입을 추진 중인 다영역 작전을 더욱 가다듬고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워머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장거리 고정밀 사격 역량 확보를 육군의 최우선 조달 과제로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정부에서 중국, 유럽 정부에서 러시아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A2AD에 대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the highest priority in my view because of the need to address the anti-access area denial challenges that we face in both Europe and Indo-Pacific.
특히 이들 거대 패권 경제국이 지니고 있는 정교한 통합된 방공 역량을 고려할 때 장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댄 설리반 의원은 자신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지명자들에게 한국 전쟁사를 다룬 이런 전쟁을 제공했다며 읽어봤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T.R. 페렌바크가 장병들의 증언과 역사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모아 검증한 이런 전쟁은 대표적인 한국 전쟁사 관련 서적으로 꼽힙니다. 워머스 지명자가 오래전에 읽었다고 답하자 설리번 의원은 다행이라며 그 책에는 지도부의 결정과 예상 감축으로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군이 1950년에 이르러 어떻게 심각한 준비태세 결여 상황에 봉착하게 됐는지를 잘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lack of readiness was horrendous and thousands of Americans died senseless deaths in the summer.
이어 설리번 의원은 그 결과 1950년 여름 약 천여 명의 미군이 무의미하게 죽었다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 지출의 25%를 삭감한 사실을 들며 준비태세를 보정하도록 약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머스 지명자는 지난 수년간 육군이 준비태세를 재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대내외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지키기 위해 미 육군을 대변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전날인 12일 상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레노어 토메로 국방부 핵,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서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보장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북한 미사일 수량이 향후 수년 안에 미국의 방어 자산 역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최근 북부 사령부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비싼 요격기에 미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메로 부차관보는 비용 문제와 관련한 투명성을 앞으로 철저하게 추적하겠다며 다만 불량 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기 위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이른 시일 안에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국방부는 어제까지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19차 미한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미한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면서 상시 전투태세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핵심 작전시설로의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미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협력 증진을 위해 3자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은 이르면 다음 달 4,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싱가포르 적십자사의 코로나 대응 관련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코로나 대응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는 모두 8건이 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싱가포르 적십자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힌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싱가포르 적십자사는 지난 4월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관련 장비의 대북 반입에 대해 안보리가 제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안보리는 18일이 지난 이달 7일 승인했습니다. 싱가포르 적십자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대북 반입을 신청한 물품은 PRC 유전자 증폭 장비와 바이러스 검사 키트, 코로나 예방 관련 병원 필요 물품 등 총 18가지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대북 반입 기한은 내년 2월까지 총 9개월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제재 면제 이행 안내서에 따라 6개월에서 9개월로 면제 기한이 연장된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다만 이번에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물품이 어디에서 발송된 뒤 북한의 어느 지역을 통해 반입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적십자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은 지난 1월 한국 지원단체의 식수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앞서 한국 지원단체는 단체의 신원과 제재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싱가포르 적십자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으로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제재가 면제된 지원 사업 건수는 모두 8건이 됐습니다. 7건은 모두 지난해 이루어졌고 올해는 이번 싱가포르 적십자사에 대한 면제 승인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가 적외선 체온계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검사기에 들어가는 시약 세트에 대해 또 국제적십자연맹은 방역용 보호복과 시험기구, 치약, 체온계 등 코로나 관련 의료 장비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산소자동발생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진단 치료 장비에 대해 그리고 스위스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 인도주의 지원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품에 대해 대북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에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국경없는 의사회 등이 열화상 카메라, 관련 의료장비 등의 대북 반입에 대해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제재를 면제받은 코로나 관련 7건의 인도주의 지원 사업 중 현재 기한이 남은 건 유니세프와 국경없는 의사회 2건입니다. 하지만 제재를 면제받은 지원 사업이 실제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미국 측 전문가 패널인 에런 아놀드 의원은 지난달 한 웨비나에 참석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 내 여행 제한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이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Effectively, humanitarian aid in the country has stopped. Right. Due to travel restrictions.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13일 현재 제재 면제 기한이 남아 진행 중인 사업은 올해 2건을 제외하고 총 20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을 제외한 17건의 지원단체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물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재 면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중국이 지난 3월 북한에 약 4,900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이 지난 3월 4,893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공식 보고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9월 이번과 같은 양인 약 4,900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공급량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했을 경우 해당 월 마지막 날 이후 30일 안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역시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가 하나도 없다고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관련자 처벌에 대한 비례성과 모호한 문구 등 여러 문제가 있어 한국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2일 뷰이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자신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일부 한국 언론이 최근 자신이 이 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한 건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입장은 항상 명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합리적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내 첫 번째 요점은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활동단체들을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한국 언론은 퀸타나 보고관의 이런 발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뷰에 보낸 성명에서 전단 살포 통제 필요성 인식은 표현의 자유 침해 조건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은 표현과 위협 사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을 설정해 명확한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하며 그런 원론적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악 또는 접경지역 내 심각한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수년 전 전단 살포 외에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대북활동이 위협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남북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는 제3국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다른 모든 대북활동까지 법으로 금지하거나 구체적인 확증 없이 적대 행위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과거 자신이 발표한 성명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건 과도해 보이며 다른 법률로 관련 활동을 제재하는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정당한 이유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2만 7천 달러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런 제재와 관련해 경찰 대신 다른 기관 등 최소한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적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히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침묵의 신앙을 지키며 일부 전수하고 있다고 국제기독교선교단체 Open Doors USA가 밝혔습니다. 가족들 간에 은밀히 신앙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 USA가 기독교 가정 출신의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북한 내 기독교 신앙 전수 실태를 전했습니다. 너의 영생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한 북한인 어머니가 침묵을 깨다 라는 글에서 오픈도어스는 북한 기독교인들이 침묵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을 가지면 3대가 감옥에 갇히고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하며 목숨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족의 비밀을 알려주거나 끝까지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13일 VOA에 북한에서는 가족들이나 자식들과도 개인의 영적인 삶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추세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in North Korea, there's a clear pattern where people do not feel free to discuss their private spiritual life with extended family and their children. So,
커리 회장은 북한에서 신앙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이라며 당국이 어린이들을 계속 세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읽는 사람을 고발해 보상받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스는 북한에서 가족 간에도 신앙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계속되는 세뇌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 종일 방송과 확성기를 통해 김 씨 가족을 경외하도록 세뇌당하고 기독교인들은 사악한 척자라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발각될 경우 너무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세 번째로 북한 내 기독교 가정들이 박해를 통해 많이 해체됐기 때문에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스는 하지만 기독교 가정 출신 북한인들 수천 명을 직접 지원하면서 하나님이 이들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발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북한 내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일부 기독교 신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see stories of people discovering the faith of their fathers and their grandparents and therefore coming to have meaningful conversations about faith within North Korea. So we know that is possible.
북한 주민들 중 조부모나 부모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뒤 신앙에 대해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례들을 오픈도어스가 파악하고 있다고 커리 회장은 말했습니다. 오픈도어스는 세 가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50대 탈북자 이주찬 씨의 경우 1990년대 후반 탈북한 뒤 중국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일제시대에 기독교를 믿게 된 어머니는 중국에서 이 씨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과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씨를 보호해 줄 것이라며 3시간 동안 소리를 내어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북중 국경에서 경비대에 의해 살해됐고 이 씨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한국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탈북자 김상화 씨는 12살 때 북한 집에 있던 장에 숨겨져 있던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불법적이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김 씨는 선생님이나 보위부에 고발할 것인지 15일간 고민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하자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주고 이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성경에 대해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최영숙 씨는 어렸을 때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성경 내용을 두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됐고 풀려난 뒤 가족들은 시골로 추방됐습니다. 최 씨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후 성인이 돼 중국으로 탈출한 최 씨는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도어스는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 20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에 올렸습니다. 커리 회장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So that's what makes it so difficult. The government controls all the means for life. It's a totalitarian system, an authoritarian system, and it's very, very difficult indeed.
커리 회장은 주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지난해 북한의 기독교 출신 탈북민 10가정을 심층 인터뷰해 그루터기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VOA에 북한에 기독교인들 7만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하며 보통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신앙을 교육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3대 자녀들에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들에게 이 신앙 얘기를 했을 때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신앙을 유지하고 가족에게 그 한마디도 전해줄 수 없는 정말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인들이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이제 몇몇 가정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성인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몇몇 가정은 이제 어렸을 때 좀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를 한 가정들도 있기는 하죠.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군 유해의 신원이 최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뒤 북한이 미국에 넘긴 55개 상자에서 신원이 확인된 미군 유해는 총 75구로 집계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지난 10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 육군 소속의 엘더트빅 상병 유해의 신원이 지난달 14일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칠 보병사단 32연대 소속의 빅 상병은 20살이던 1950년 12월 1일 장진호 전투에서 소속 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던 중 전사한 것으로 보고됐고 이후 빅 상병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빅상병의 유해는 오는 6월 14일 고향인 아이오와주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또 다른 한국전 참전 미군인 아사반스 육군 상병의 유해도 13일 고향인 일리노이주에서 장례를 치른 뒤 인근 캠프 버틀러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DPA에 따르면 반스 상병의 유해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최종 확인됐습니다. 18살의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한 반스 상병도 미칠 보병사단 32연대 소속으로 역시 장진호 전투에서 소속 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던 도중 1950년 12월 2일 실종 보고됐습니다. 반스 상병과 빅 상병의 유해는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 북한이 미국에 넘긴 55개 상자에 포함된 한국전 참전 유해 중 일부입니다. 이 유해들은 당시 하와이 펄하버 히컨 합동기지에 도착한 뒤 신원 확인을 위해 DPAA 연구소로 보내졌고 신원 확인 작업은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DPAA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보낸 55개의 상자에서 지난달 12일 기준 총 74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통계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빅상병의 유해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75명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2018년 북한이 넘긴 55개 상자에선 미군이 아닌 77구의 한국군 유해가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DPAA에 따르면 한국전에서 실종 전사한 미군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은 지난달 12일 기준 7,559명입니다. 또 한국전 이후에 북한에는 5,300명가량의 미군 유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DPAA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DPAA는 북한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발굴한 한국전 참전 유해 최대 200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과거 몇 차례 내비쳤지만 정확한 수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에서 수년간 탈북민들에게 무료 영어 교육을 제공해온 단체가 이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온라인 연설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서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유튜버 북한 인권 운동가입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Seohyun Lee. I escaped from North Korea in 2014.
39호실 출신 고위급 간부의 자녀로서
오빠인 이현승 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평양의 맨하튼의 자유를 이루는 기치를 걸고 시작한 유튜브 채널 평해튼은 이 씨의 탈북 사연 영상이 12만여 회 시청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근 게시물로는 아버지 리정호 씨가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쇼티 대표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 패널로 참여한 영상이 12월 날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씨는 이후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다 보니까 전문가분들한테서는 정말 좋은 피드백을 받는데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이제 어프로치 접근하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 이런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진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럼 이걸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가볍게 들어왔다가도 그래도 뭔가 내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연구 단계 중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활동인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이서연 씨에게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해 자유 발언의 가치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뉴스에 잠깐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냐고 길거리 막 이렇게 인터뷰 들이밀고 하면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딱 갖춰진 틀에서 말할 수 있는 모범 답안 안에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나의 생각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이 경험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교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을 자유롭게 못했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생각과 말이 삶에 대해 배우고 더욱 성숙해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느끼면서 이런 경험을 북한의 친구와 지인, 주민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한다는 이 씨는 최근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탈북민에게 무료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단체가 마련한 무대에 기조연설자로서 참여하는 또 다른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1:1 영어 교육을 제공해온 TNKR은 지난해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Freedom Speaker International, FSIR라는 새 이름으로 탈북민들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인 케이시 라티키 씨는 VOA에 탈북민들에게 영어에 대한 조언과 함께 연설자로서 자신감을 갖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realized that what can happen to those left behind in North Korea. And it is another moral dilemma. The cruel regime.
이선 씨의 첫 FSI 연설은 이 단체의 국제 자유 컨퍼런스에서 소개됐습니다. 이 씨는 청중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세 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냐. 북한에는 다 멍청한 사람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사회의 본질적인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배고픔에 허덕이느라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게 그 과제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자기의 삶과 남의 삶을 비교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세뇌에 갇혀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북한에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세뇌당한 상태로 남겨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그 연쇄제라는 틀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제 북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 하나의 수단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를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이 북한 주민에게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연설 내용으로 정한 겁니다. 올해 FSI의 연설 모델을 통해 소개된 탈북민은 총 4명으로 모두 미국에서 활동하는 여성 영어 유튜버들입니다. 이서연, 박연미, 쉐리양, 에블린 정 씨로 각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삶과 북한 정권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20대 탈북 여성 쉐리양 씨는 이 단체의 연설 무대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My father was a businessman who traded with China. He also a member of a workers' party.
사업가이자 노동당 간부로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각별했던 아버지가 어떻게 당국에 배신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아빠를 엄청 큰 죄인으로 이제 해가지고 제목을 씌웠었어요. 그래서 공개 재판을 하는데 아빠는 뭐 얼굴에 검은천을 쓰고 이렇게 그런. 저희는 저하고 동생은 이제 중국에 남아 있었고 엄마하고 이제 아빠가 먼저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떠났을 때 조금 몸이 안 좋으셨는데 간이 이제 한가려우셔가지고요. 그러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출발을 하시고 나서 아신 거예요. 저희 아빠가 일단 우리 두 딸 데리러 오마, 내가 잘 도착해서 두 딸 데리러 오마 하고 가신 게 저희는 이제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아빠의. 예, 라오스 메콩강에 이제 시신을 떠나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한 3년 동안을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고.
최량 씨는 비오에 아버지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양 씨는 미국에서 다니던 대학교를 중단하고 한국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양 씨는 한국에서 라티크 대표를 만나 연설가로서 면모를 갖추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TNKR로부터 영어 교육을 받고 TEDx 강연과 한국 TV 출연 등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제2북한 임지현 씨 사건 이후 북한 내 친척의 안전이 염려돼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양 씨는 최근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Sherry from North Korea라는 이름의 유튜브에서 자신의 탈북 사연과 함께 북한 정권의 다섯 가지 최악의 법을 주제로 다루며 출국금지법, 여행자감시법, 인민보안법, 연좌제, 공개처형을 꼽았습니다. 공개연설과 유튜버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운동가로서 일하는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뿐 아니라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고난의 행군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지금 북한 사람들이 힘든 게 항상 레파토리가 적대 세력들이 우리를 이렇게 봉쇄를 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아셔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김 씨 일가가 자기들의 정권을,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서연 씨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은 핵 포기 의지가 없다는 걸 잘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만 포기하면 미국에서 경제 투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오퍼도 받았고요. 김정은은 충분히 핵을 포기하면 제재도 풀리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권한의 행군을 결심했다 하는 거는 난 인민들이 얼마만큼 죽어나가든 개의치 않고 자기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하나만의 이제처럼 그런 이권을 위해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나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개의치 않는 거예요. 얼마가 죽어나가든 그 사람이 정말 인간미가 있고 지도자로서의 의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처럼 집권한 지 거의 10년이 다가왔는데 그 상태로 나라를 놔뒀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서연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라티그 대표는 연설 무대를 통한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국제사회가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FSI의 탈북민 연설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에 격화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과 갈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 뉴스 속 인물 시간에는 미국 하원 공화당 서열 3위로 최근에 의원총회 의장직을 상실한 리즈 체이니 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8년 5월 14일 2000년의 유랑 끝에 지중해 동쪽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오스트리아 언론인 테오도르 헤르츠는 1897년 8월 29일 스위스 바젤에서 최초의 세계 시온주의 대회를 소집하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시온주의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온, 그러니까 성서적 의미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이후 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본격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영국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벨푸어는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대인 국가의 건설을 허락한다는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벨푸어 선언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 등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유대인과 현지 아랍인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1947년 11월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분할해 아랍 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각각 세우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결의안을 받아들였지만 아랍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이 소유한 땅은 전체 토지의 6%에 불과했지만 분할 후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56%나 차지하게 됩니다. 아랍인들 입장에선 유엔 분할안은 매우 불평등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규정된 지역에서도 아랍인들은 떠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군사작전 등으로 아랍인들을 추방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아랍권의 반대에도 텔아비브에서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1998년 5월 14일 And now the end is near. 노래 My Way 등으로 유명한 미국 대중음악의 큰별 프랭크 시나트라가 8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던 그의 본명은 프란시스 알버트 시나트라로 그는 1915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과 권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나트라는 후에 가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음악 활동을 하던 시나트라는 25살 때 한 오케스트라에 합류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1944년 맨하탄 파라마운트 극장 공연에는 무려 2만 5천여 명의 소녀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또 영화 배우로도 활약해 1953년에는 영화 지상에서 낙원으로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중음악 가수로 또한 영화 배우로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프랭크 시나트라. 그는 1998년 5월 14일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b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